빈센트 고흐의 그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농부가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씨를 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뒤로는 이미 멀리 추수할 때가 익어버린 곡식들이 크게 자라고 있고 앞에는 농부는 곡식이 자라지 않은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밭을 보면 새들이 그 뒤에는 무리지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농부는 그 새들을 뒤로 하고 발을 경쾌하게 움직이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후대에서 해석하기를 빈센트 고흐가 원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었고 후에는 선교사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가 오늘도 맡겨진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쓴 그 편지에 보면은 이 해석의 힘을 더해줍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벌판에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일 죄악이 쌓이고 또 돼지가 숱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 해도 말이다. 그의 작품을 잘 설명해주는 빈센트 고흐의 그런 편지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이 고흐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보기 위해서 먼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비유를 먼저 좀 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단 한 명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벌어진 사건은 씨를 네 개의 다른 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밭에 뿌려진 씨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에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얕은 돌밭은 강한 햇살에 씨앗이 뿌리가 타버렸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가시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무성히 자라나서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좀 있죠. 하나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언제 뿌렸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들은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탄을 말합니다. 돌밭은 환난과 박해인 것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사탄이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은 곳, 이 장소를 길가로서 얘기하고 있고 환난과 박해로 그 말씀의 뿌리가 얕아지고 결국에는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말씀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가시떨기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할 때에 말씀을 받은 성도의 네 가지 마음 밭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은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하여서 보다 더 본문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이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누가 뿌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은 지금 이 비유를 주시는 당신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붙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말한다면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하나는 고치는 사역이고 하나는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왜 중요시하셨고 이것을 가장 먼저 사역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말씀으로 비유하신 것은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씨앗은 비록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앗은 힘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땅을 뚫고 올라오고 굵은 줄기가 될 것이고 가지가 날 것이고 잎사귀가 날 것이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에 보면 겨울이 지나서 3월이 되면 어느덧 훌쩍 자라나서 노란 꽃잎으로 덮이는 겨자나무를 보게 됩니다. 성장 속도가 느려서 10년에서 15년이나 걸린다고 하지만 감람나무도 반드시 자라나서 무성한 잎사귀를 만들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이 제자들이 볼 때에 빨리 자라나는 겨자나무나 10년 이상이 걸려야지만 결실을 맺는 감람나무 이 나무들이 있지만 둘 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어서 풍성하고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바로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잘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씨앗인 말씀의 역동적인 성장과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확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사명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알고 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알고 생명처럼 여기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더욱 깊이 배우는 열정과 환히 깨달는 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배우는 거에만 멈춰서면 안 됩니다. 배워서 나 혼자 많이 아는 것, 이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배운 말씀,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가끔가다 받는 스팸 전화처럼 텔레마케팅 형식으로 그냥 의미 없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를 읽듯이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영혼이 반드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신함으로 간절함으로 기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이 말씀 그리고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정확히 짚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씨가 뿌려진 곳입니다. 농부가 어디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연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산삼씨를 구했다고 여러분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삼씨를 구하면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뿌리시겠습니까? 예, 저희 집 앞에 와서 뿌릴까요? 아니면 남의 집 앞에다가 그 산삼씨를 뿌릴까요? 예, 크든 작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 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는데 씨가 뿌려진 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사탄이 복음을 빼앗아가거나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거나 염려와 유혹으로 방해를 받아도 씨를 뿌리는 자가 그곳에 씨를 뿌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씨앗이 자라기 어렵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씨앗을 뿌렸을까요? 예,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비유에서 보면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씨를 뿌렸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자라나도록 가꾸는 시기가 있고 또 추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언제 그 씨를 뿌렸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굉장히 그 농사를 못하는 농부 같습니다. 밭에 돌이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빼내고 씨를 뿌리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가 있으면은 가시떨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다 뽑아내고 땅을 일군 후에 씨를 뿌립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농부가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리고 무슨 길가에도 씨를 뿌립니까? 그것도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뿌리러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농사를 잘 짓는 법,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 그 자체가 뿌려지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그 씨앗은 언제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이, 다시 말하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언제 어디에 뿌려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볼 때에 현재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 중국, 이런 사회주의 국가는 복음의 문이 막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이슬람이나 전쟁 중인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판단과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어려운 때에 우리의 판단에 힘겨운 곳이라도 그곳에는 복음이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 전해야 하겠습니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순간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만 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거나 큰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전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중심에서 나는 복음을 들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으로 오늘도 삶의 중심에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씨가 뿌려지는 곳은 반드시 자라나서 결실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장 본문을 원어로 보면요, 씨앗에 해당하는 단어가 알로입니다. 단수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씨앗은 복수인 이 알로에서 알라로 변형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이렇게 원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길가에 씨앗 하나를 심었고 돌밭에 씨앗 하나를 심었고 가시떨기 위해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들은 다 죽고 자라나지 못하였는데 좋은 땅에 나머지 모든 씨앗을 심었더니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곳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또 씨앗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한 씨앗들이 그 죽어가는 장면은 모두 단순 과거형으로 이 동사가 표현된 그 동사가 적혀져 있는데 반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한 씨앗들은 속도감 있게 이것은 다 죽었다고 끝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이 좋은 땅에 있는 씨앗들이 생생하게 커가고 풍성한 결실을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열매 없이 죽어가는 것 같은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땅에 더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고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떨어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00년대에 미국의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뿌려지고 뿌려지고 또 뿌려지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넘쳐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미국과 한국과 지금도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내가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